죽음 함께할 분 찾는 청년에게 판사가 준비한 또 다른 글. 울산 청년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의 전말. SBS 이경원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이경원 기자는 SBS 사실은 팀에서 팩트체크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살이 줄고 있는 추세 속에서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사망한 10대 가운데 41%, 20대의 54.4%, 30대의 40%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에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왜 이렇게 청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코로나와 관련성이 있는지, 청년 우울증 통계도 모으고 분석하며 팩트체크 기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취업난, 주거 문제 등 기사에 지렛대로 삼을 소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인상 깊게 읽었던 판결문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청년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딱딱한 통계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당시 판결문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보다 삶에서 벗어나려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인공 청년의 이름은 가명 김철수로 하겠습니다. 90년대생 김철수 씨는 일남일녀 중 첫째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철수 씨의 생활기록부에는 행동이 민첩하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행실이 바르다고 쓰여 있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사이가 좋았지만 아버지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외도가 잦았고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할머니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운동도 그만뒀습니다. 사춘기가 된 철수 씨는 아버지와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결석도 잦았고 가출도 몇 번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가정환경으로 학습 의욕이 없고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철수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너 같은 XX가 고등학교 나와서 뭐 할래?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이 눈에 밟혔지만 결국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 음식 배달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에 가려고 틈틈이 공부해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대학 갈 형편은 안 됐습니다. 궁핍한 환경은 철수 씨의 미래를 올가맸습니다. 아버지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철수 씨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철수 씨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십수년 가까이 병을 앓으면서도 공장을 전전하며 철수 씨의 고시원 비용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제대로 몸 관리를 못한 게 컸습니다. 철수 씨는 그 충격과 슬픔에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우울감으로 일까지 관뒀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줄담배만 피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죽음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명의 다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이들과 SNS로 대화를 나누며 죽음의 동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들은 함께 울산의 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는지 죽음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정신을 잃었고 두려움을 느꼈던 다른 한 명이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철수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동자였던 철수 씨는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철수 씨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지만 자존감이 낮아 자기 비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격평가서에는 법과 사회질서에 순응하고 살아왔으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어떤 때는 입고 다닐 옷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핍하여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차분하게 진술했고 눈물을 자주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철수 씨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당시 철수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걱정시킬까 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관련 단체에 연락해봤자 힘내라는 말이 전부 아니었을까요? 그런 흔하고 뻔한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에 대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믿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타자의 불행을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축소시킨 다음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밀봉해온 사회다. 설령 한 개인이 열등하고 못나서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를 잘라내고 도태시켜서는 안 된다. 개인의 능력 때문이든 환경 탓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순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 방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빨려들지 않으리라는 장담 역시 할 수 없다. 구속된 이후에서야 철수 씨는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회와 단절돼 홀로 고통받았던 철수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주변의 지지를 느꼈습니다. 철수 씨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여동생은 오빠의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부에 이런 탄원서도 냈습니다. 저희 남매는 일찍이 둘만 남겨졌고 풍족하진 않아도 의좋은 남매로 지냈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행복해서 오빠를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방치했던 못난 동생인 저와 수감 중인 오빠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건강했던 오빠가 어린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젠 제가 오빠 옆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겁없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오빠는 힘들어하는 타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아는 저희 오빠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려 한 청년에게 깊은 공감을 나타내줬습니다. 철수 씨의 사연을 귀담아 들었고 정서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수감자는 철수 씨를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청년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입이 오면 죄명을 물어보는데 철수가 자살을 시도하다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첫 수감 생활이다 보니 한쪽에서 듣고 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느 어르신이 철수에게 자살하려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의 의지가 사라져 죽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제 가정사가 생각나 곁에 다가가서 자살할 용기로 살면 뭐든지 성공할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저 같은 범죄자가 다른 수감자를 위해 탄원서를 쓴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철수 옆에서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철수의 미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범죄자지만 이렇게 염치 없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철수 씨는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했고 어떻게 살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판사에게 약속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런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을 보살피며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작지 않아 힘들 때면 부모님의 보살핌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나가는 삶이 버거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면회도 와서 동생 얼굴도 봤습니다. 짧은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던 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줘야 하는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저를 부모라고 여기며 살아온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회라는 곳에 더욱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의 또 다른 판결문이 남아있었습니다. 판사는 따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낸 뒤 담담하게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까지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하며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고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사는 여동생을 찾아갈 차비가 넉넉치 않았던 철수 씨에게 밥 든든히 먹고 어린 조카 선물이라도 사라며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철수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산 청년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철수 씨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판결문 몇 장으로 철수 씨의 인생을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해결되지 못한 슬픔들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외면하고 혹은 알아채지 못한 사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은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정치는 슬픔이 덜 고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지만 우리의 공감과 지지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잔혹함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지지를 통해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공동체에 남겨진 인간적인 숙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한 개의 이야기인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이야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여기까지 SBS 이경원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었습니다.